레위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우리가 지금 레위기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장 내용을 보면 맨 앞부분에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던 불로 향단에 불을 피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좋지 못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8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금지하는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안에 들어와서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어떠한 술도 입에 대지 못하게끔 그렇게 금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12절부터 15절까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허용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곡식과 관련해서 허용되는 내용이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그 이후에 이 고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내용은 앞부분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도 않고 그냥 꼼꼼히 천천히 읽기만 하시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곡식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12절과 13절인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포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선포하는 모든 내용은 앞부분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한번 선포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앞에서 들었던 내용을 다시 듣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남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대제사장인 아론과 남은 아들 제사장들이죠. 엘르아살, 이다멜 이 두 아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죄를 이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고 남아있는 대제사장,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화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몽땅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한 움큼만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소재물에서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소득이 되어서 그것으로 제사장이 먹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염두에 두지 않았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특별히 성소에서 잘못된 물을 사용하다 심판을 받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들어왔을 때 회막 안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제물 그러니까 곡식으로 된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예배당이 만약에 성전이라고 치면 그러면 성전 안에서 곡식으로 된 거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 보면 곡식이 아니라 고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흔든 가슴, 들어올린 뒷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가슴살, 뒷다리살을 따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요제, 흔들어서 드린다 해서 요제라고 하고요. 들어올린 뒷다리라 하는 것은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거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부분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몫으로 챙길 수 있는, 가져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와 네 자녀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아들들, 제사장들이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냥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소득으로 이 가슴살, 뒷다리살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성막 안에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성막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보통 때에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소득으로 삼아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10장 내용을 쭉 순서대로 보시면 죄를 지어 심판받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로는 금지하시는 명령,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이런 순서로 본문이 쭉 전개가 됩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본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매우 단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음식과 관련해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허용하시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앞부분에서는 음식과 관련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독주 마시면 안 된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포도주나 독주는 성막 안에는 들어올 수도 없고 성막 안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깥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즐기던 것들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나오는 소재나 여기 나오는 고기들은 성막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드리면 예물을 갖고 오는 것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너희가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 금지한 내용과 허락한 내용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금지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금지하셨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아예 성막 안에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바깥에서 벌어졌던 행동이 성막에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신 것이고 지금은 성막 안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깥에서 이런 걸 먹어도 좋다가 아니라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이런 곡식, 이런 고기는 먹어도 좋고 남은 게 있으면 들고 나가서 평상시에 먹어도 되고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게 참 뭐 한 가지를 잘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놀라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마 성막 안에서 불 피우다가 잘못된 걸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게 앞에 나왔던 금지 명령과 다른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 이렇게 본문을 쭉 읽으면 그놈이 그놈 같고 이 본문은 이 본문 같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 있던 금지 명령은 여지껏 나온 적이 없던 명령이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섬길 때에 분향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여지껏은 알려준 적이 없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부터 15절은 어떠냐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지루하냐면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본문이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지만 앞에 나왔던 본문이기 때문에 지루한 겁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 원래 제사장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재도 제사장에게 네 소득으로 줄게, 여기 가슴살 뒷다리살도 네 소득으로 줄게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똑같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시는 거군요.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게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죠. 허용 내용은 변동이 없이 똑같은 내용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제일 핵심적인 특징은 바뀐 게 없다는 거죠.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었잖아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약속하셨던 복, 제사장들에게 약속하셨던 은혜를 깎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네 아들 둘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은혜를 그대로 너에게 변동없이 줄 거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누려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뭐 지금은 아이들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부담 없이 말씀드립니다만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애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곤두박질 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근데 집에 왔더니만 엄마가 시험 끝나고 성적표 나온 날이라고 밥상을 잘 차려놓으셨어요. 그럼 애가 야 맛있는 밥이다 하고 편안하게 막 와구자국 막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 퍼먹을까요? 아니면 이걸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이걸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직장에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부인이 차려주는 밥을 편안하게 먹을 텐데 그날은 직장에다 사표를 쓰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부인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보 나 이제 내일부터 안 갈 거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갔더니 부인이 직장 갔다가 수고하고 왔다고 밥상을 잘 차려놨어요.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보통 때처럼 먹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가 좀 깨름직하고 주저하게 될까요? 주저하게 된다고요. 제가 아이를 양육할 때에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리고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에게 용돈을 1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칩시다. 1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애가 자꾸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엄마가 애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하루 늦게 일어날 때마다 용돈 만 원씩 깎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방학이 되면 한 푼도 받을 돈이 없고 애가 돈을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 지경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론이 그 아들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네가 어떤 꼬라지로 행동했는지 알지? 네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걸 다 받아갈 생각을 하니? 네가 양심이 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는데 똑같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내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 네가 죄 짓기 전에 내가 너한테 줄게 약속했던 그거를 내가 똑같이 너에게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먹고 그대로 은혜를 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세 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신 다음에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대답하기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충성을 해도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난 회개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회개했으니까 은혜 똑같이 받아 누리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보통 사람은 그러기 어렵습니다. 어지간한 죄를 지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큰 죄를 지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긴다. 내가 똑같은 은혜를 준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깨림칙한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죄를 지은 제사장들에게 심지어 죽임당한 제사장들에게 여기 나오고 있는 아론은 아들 두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 나오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자기 형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서로 복잡한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직분을 감당하면 내가 약속한 그 복을 하나도 깎지 않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똑같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지금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직접적으로 상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언가 좀 죄를 지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심판을 받았던 아니면 심판 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건 그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송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전과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신뢰와 소망을 품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모든 것이 복구가 되었을 때 내가 지금부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 죄 짓고 심판받았지. 이제부터 똑바로 직분을 잘 감당해도 내가 처음에 너에게 약속했던 은혜를 다 줄 수는 없다. 15%는 삭감하고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좀 상반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그리고 한 명의 성도 입장에서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나눈 뒤에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지금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죄 지어서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난 다음에 손주들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그 후손들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똑같이 은혜를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직분을 박탈하시고 더 이상은 은혜는 없다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은 뒤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게 무한정 계속 주시느냐 그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향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다윗에게 왕위를 주실 때 영원히 네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나라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다윗 왕가도 없어졌습니다. 오죽이 우상 숭배하고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죄를 지어야 말이죠. 이건 봐줄래야 봐줄래야 더 이상 어떻게 봐줄 수 없을 만큼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즉결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즉결 심판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동일한 은혜를 반복해서 주신다고 해서 그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맨날 술 마시기를 좋아해서 이분이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다가 술 마시고 살다가 어느 날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아 나는 가는 멀쩡해 술 가져와 이러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기회를 반복해서 주실 때에 아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래도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지. 이전처럼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회와 은혜를 베푸신 것도 의미가 있고 유익함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결국 그것은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은혜도 다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참 귀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더 많은 복을 베풀어주마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모두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또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그래서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 주께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고발하시며 그에 합당하게 형벌을 가하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고 우리 가운데 누가 강건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어서 이전과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어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주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나와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갖고 아뢰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장.